오늘은 파위 목사님께서 믿음은 순종을 낳는다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뷔페나 무한 리필집에서 식사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한 번 또는 여러 번의 이러한 경험을 가지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시니어 펠로우십과 레이디스 펠로우십이 함께 여러 번 이러한 뷔페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었는데 예전보다 제가 많이 먹지 못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일은 사람들이 접시에 무엇을 담는지를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만 접시에 담았습니다. 어떤 분은 샐러드나 채소는 건너뛰고 아예 디저트부터 담기도 하였습니다. 아이스크림과 파블로바와 같은 이런 케이크 같은 것을 먼저 담기도 하였습니다. 그분들이 그러한 음식을 담을 때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입맛에 맞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몸에 좋은가 아닌가는 그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인가 아닌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맛있느냐가 그 기준이었습니다. 때때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마치 뷔페의 음식들처럼 대합니다. 어떤 교리는 취하고 어떤 다른 교리들은 예를 들어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나 죄의 싹은 사망이요 같은 불편한 교리들은 외면합니다. 이들이 무엇을 믿고 믿지 않는 기준인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마음에 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인가 아닌가는 그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인가 아닌가도 그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것들을 자신이 좋아하는가 아닌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신앙과 윤리는 뷔페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골라서 선택을 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거나 새로운 지역에서 직장을 구하거나 학업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시게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출석할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뜻, 곧 하나님의 온전한 교훈이 모두 충실하게 선포되어 있는 교회인지를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호프교회에서 호프교회를 섬겼을 때 많은 그 외국 학생들이 국제 학생들이 이곳 애들레이드에서 공부를 했고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분들과 아직도 많은 분들과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교회를 나오시면서 이 교회가 성경의 모든 것을 잘 다루는 것이 좋다고 말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성경을 부패처럼 다루어 목회자가 좋아하는 것만 혹은 회중이 듣기 좋아하는 것만 설교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한 주석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고백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들 곧 예배소 장로들에게 알기 원하시는 모든 것을 어려운 진리까지도 숨기지 않고 신실하게 선포함으로 양떼들을 인도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성도들에 대한 의무로서 두려움이나 누락됨 없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온전하고 정직하게 전하는 것에 대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무엇이 선포되고 가르쳐야 할지를 선택적으로 취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먼저 보이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범한 자라는 것입니다.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알다시피 계명 하나를 어기는 것은 곧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의 독자들은 지난달에 살펴본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사람을 차별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그러한 차별 행위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어긴 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고 책임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이웃에 대한 죄 가운데 가장 심한 죄 두 가지, 살인과 간음이 우리 눈을 사로잡습니다. 야고보는 이것들을 예로 들며 율법의 어느 한 조항이라고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며 그것은 그 자를 율법을 어긴 자, 곧 죄인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죄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예를 들곤 했습니다. 하루에 세 가지 죄만 짓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침에 하나, 오후에 하나, 저녁에 하나. 오직 이렇게 세 가지 죄만 하루에 짓는다고 가정한다면 참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1년에 약 1000개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올림한 숫자이며 실제로는 1095개의 죄를 짓게 됩니다. 여기서 자신의 나이를 곱해보십시오. 만약 20세라면 약 2만 개의 죄가 되고 그리고 40세라면 약 4만 개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루에 계명 하나만 어겨도 야고보서에 따르면 우리는 10가지 계명 모두 어긴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10개의 죄, 1년에 3,650개의 죄, 10년이면 36,500개의 죄, 20년이면 73,000개의, 40년이면 146,000개, 60년이면 219,000개의 죄가 됩니다. 이렇게 되니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한 가지 죄를 어겼다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많은 수많은 죄가 됐는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죄를 다루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단 한 번 저지르고 잡혔다면 판사나 또는 경찰들이 여러분께 경고를 주고 그 일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천, 수만 건의 죄를 저지른 사람을 그냥 넘어가 줄 판사는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12절과 1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말한 것과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며 우리의 모든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심판이 임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거의 매일 우리는 사고로 생명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 우리는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이건 호프교회가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두 가족이 멜번 철치에 두 명의 멜번 BP 철치에 있는 가족이 퀸즐랜드에 여행을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사고가 났고 아버지 그 가족들 중에 아버지들이 돌아가시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듯 사고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렇듯 우리는 심판이 언제든 임할 수 있는 사람들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행위의 동기는 가혹하고 무자비한 심판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셨음을 보증하는 자유의 율법으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긍휼을 베풀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도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긍휼함은 그리스도의 삶의 너무나도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그것을 지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긍휼함은 궁핍한 자들과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을 향한 적극적인 친절함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감정을 강조하는데 그 감정은 반드시 그것에 합당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며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밖에서는 그것을 보이지 않게 숨길 수도 있고 어떤 기술이나 지식 그리고 재능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들은 밖에서 볼 때 정말 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는 자들도 그 돈이 있는 것을 숨길 수 있고 재능이 있는 자들도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또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유람은 그것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을 숨길 수 없고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며 행위로 나타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모든 행동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궁율입니다. 궁율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보면 음식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을 보면 사랑을 주며 외로운 사람을 보면 그와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궁율은 단지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닌 그 필요를 실제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배고픈 이에게 음식을 주며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잠잘 처소가 없는 사람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물리적인 궁유를 베푸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위대한 작가였습니다. 이분은 십계명 또 주기도문에 관한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이분은 또 그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도 글을 남겼는데 그 글에 따르면 성 어거스틴은 궁율이 너무도 많아서 먹을 곳이 없는 사람들을 자신의 크고 아름다운 식탁으로 초대했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의 식탁 위에는 이러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남의 이름을 헐뜯기를 즐기는 자여, 이 식탁은 그대의 자리가 아니니 굶도록 하라. 지금 방금 우리는 물리적인 궁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영적 궁율함에 대해서 나눌 텐데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 영적인 궁율을 베풉니다. 토마스 왓슨은 성 어거스틴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였습니다. 영혼이 떠난 육신을 위해 슬피 운다면 하나님이 떠난 영혼을 위해서는 어찌 울지 않겠는가. 인용을 마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잃어버렸던 죄인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복음 전도지를 나누어 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영적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영적 긍휼함을 베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 전도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의 이웃과 또 사랑하시는 분들 또 복음을 모르는 분들에게 나눠주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궁유를 베푸는 것을 마다하지 마시고 참 신자이시라면 그런 궁유함을 느끼시고 또 그런 것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는 표현은 어떤 사람이 참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친절하며 마음이 유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을 살아왔다면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긍휼이 심판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이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하더라. 아멘. 이러한 좋은, 선한, 충성된 종에 대한 굿 예는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을 마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는 왕의 음식을 거부하며 그 왕의 신하에게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채소만 먹고 그는 채소만 먹고도 예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풍요롭게 된 것을 믿고 또 그 종에게 신하에게 12일 동안 저희를 시험해 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10일 동안 지켜보고 제가 괜찮다면 좀 뭐 그런 것을 시험해보라고 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며 충성하였으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정말 많은 것을 또 맡기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믿음을 뷔페 음식들과 같이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취하고 저것은 남겨둡니다. 십계명 중 대부분에는 동의를 하고 지키며 살아갑니다. 제가 이전에 읽었던 한 장로교 목사님의 글에서 그분은 학창 시절에 무제한 뷔페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더 좋아했던 것은 집에 돌아갈 때면 누리던 가족 식사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집에 가면 그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를 선택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다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상위에 올려진 음식이 무엇이든 하나하나 다 맛보길 원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손대지 않고 남겨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잔치의 완벽한 정의였습니다. 원하는 것만 먹지 말고 차려진 모든 것을 먹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잔치와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지 선택하지 않으며 어떤 계명을 지킬지 고르지도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사람을 남겨두지도 않고 어떠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은 성경을 규칙적으로 신실하게 읽고 있습니까? 매일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성경 공부 모임에 규칙적으로 신실하게 참석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주보를 보면 수요기도회가 있고 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곳의 출석률을 확인해 봤을 때 참 놀라웠습니다. 150명의 출석이 예배에 출석하였는데 기도회, 수요기도회는 13명, 또 예배 전, 예배 후 기도 모임에는 5명, 4명의 출석이 있는 것을 보고 참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경 공부 모임에 규칙적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성경 구절을 규칙적으로 신실하게 암송하고 계십니까? 주보의 성경 암송 구절을 외우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만 합니다. 제가 그 신학을 공부할 때 저는 정말 많은 말씀을 외워야만 했습니다. 어떤 그 교과목에서는, 교과정에서는 모든 북을, 모든 책을 외워야만 했습니다. 그게 힘든 일이었지만 정말 많은 이득을 얻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외우십시오.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가정예배에서 또 주일학교를 섬김으로 여러분은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일학교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 자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일학교는 많은 주일학교 교사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 모든 섬김을 몇 명의 사람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그러한 섬김을 같이 나누며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과 영성을 위해서 자원하셔서 함께 섬기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젊은 우리 청년들 중에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비전을 주셨다면 그것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또 많은 우리 젊은 이들 중에 그러한 비전을 가지는 분들이 계시길 간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40년 동안 우리 호프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호프교회 안에서 다음 교회를 이끌어 나갈,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영적 지도자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비전을 갖고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야만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또 사역자로, 목회자로, 또 장로와 집사들로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자라고 기도하며 또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비전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섬김의 행위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상금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모든 섬김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에 더해집니다. 서로를 사랑과 소망으로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게 됩니다. 이러한 하늘의 상금은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받을 하늘의 상금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전심으로 계속해서 섬겨가야 합니다. 이제 제가 더 이상 무엇을 말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아멘.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살고 가르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